276인 이러라. 아멘.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연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이 8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그냥 한 주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달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매주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모저모로 살다 보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도 그 릴레이 경기 장면이 나왔는데 열심히 뛰다 보면 잘못하면 이 바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다 보면서 또 바통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릴레이 선수가 바통을 떨어뜨리고 열심히 뛰기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1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400m도 아니고 릴레이입니다. 바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 이전에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데 바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전하고 받아서 전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릴레이라는 경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받았던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뛰는 것, 그걸 뭐 100m에 10초에 들어오던 9초에 들어오던 400m를 또 세계기록을 세우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릴레이에 있어서는 이걸 잡고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아빠로 살고 엄마로 살고 또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형으로 살고 누나로 살고 오빠로 살고 동생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통을 놓고 떨어뜨리고 뛰어온 만큼 돌아가서 그것을 집어야만 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아 내가 그걸 놓쳤네,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떨어뜨렸네, 그럼 다시 와서 그것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버려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모습은 얼마나 이상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바통을 쥐고 뛰는 것입니다.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바통 없이 살았던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시지 그저 단지 내 생각으로만 우리 아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우리 딸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탁탁탁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량을 놓고 길을 쌓고 또 수출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만들고 그리고 수출 항만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출을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위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또 그 부지를 확보하고 기계를 짓고 설비를 짓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수조 원이 들어가도 국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능력은 우리 한도 내에서의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능력과 미국의 능력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 개인보다 국가는 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능력이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그 큰 국가의 능력이 한 사람을 잘되게 하고 한 사람을 편안하기 위해서 집중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국가 원수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장차관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능력이 거기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각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돈을 갚게 하시고 내 직업을 주시고 나를 편하게 하시고 기타 등등의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마치 국가가 내 나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내 집을 주고 옷을 주고 물론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국가의 일을 맡으며 또 국가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해주는 것이지 단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은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곳에 일어서 그래서 그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바다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얼마나 울렁거립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폭풍이 찾아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건 얼마나 널뛰겠어요?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오지요, 바람 부지요, 천둥 치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이 시간은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면 끝나야 되는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14일 동안 그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이렇게 새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였습니다. 음식 먹으라 음식 먹으라 지금 다 열나흘 동안 아주 기진맥진하고 살 소망도 다 끊어지고 이제 막 낙심이 돼서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바울은 음식 먹으라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열나흘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도우심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아무 손해 없이 살려주시겠구나. 그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목숨은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이런 것들 하나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그들의 목숨뿐이었어요. 그들이 276명이 있었는데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라면 작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배는 다 잃었습니다. 소지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만 얻었냐면 그들의 생명만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요 정도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배를 보수라니 풍랑을 탁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길이 쫙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목숨만 살았지 그들은 이미 배를 잃고 소지품을 잃고 모든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 삶 속에 내 생각보다 먹고 살기는 해요. 그냥 먹고 살 뿐만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놀라웠던 부는 없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평안했던 삶은 없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던 환경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냥 고생고생이었습니다. 목숨만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욕심을 버려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욕심도 갖고 구원도 얻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은 욕심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욕심을 버리는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욕심 버렸다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과 모든 도우심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가지 조건인 것이에요. 네가 그것만 해라. 네가 네 욕심만 버려라. 그럼 내가 모든 구원을 다 해주겠다. 구원에 상응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욕심 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가 이 욕구, 욕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유익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편안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좀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럴 뿐인데 왜 내가 그걸 버려야 하나요? 왜 내가 그걸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이게 아주 너무 아주 실제적입니다. 욕심이 배가 불렀어요. 욕심이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잉태하는 것처럼 욕심을 뱃속에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지 않습니까? 열 달 지나면, 예? 임신하면 애가 자라지 않습니까? 욕심을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그래서 자라서 뭐를 낳아요. 유산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뭘 낳습니다. 뭘 낳는데, 뭘 출산하는데 뭐가 출산되었는가 하면 죄가 출산됐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이 태어난 이 죄가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이게 죄덩어리, 이 죄가 이렇게 계속 자라요.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출산하는 이게 악순환인 것입니다. 욕심이 시작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그 다음에 사망을 낳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요. 또 욕심이 시작돼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또 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고 또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 사망은 왜 생겼습니까? 사망은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망이 생긴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죄가 있었던 것은 욕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욕심이 괴물 같은 자식을 낳았고 그 괴물 같은 자식이 자라서 이 괴물이 살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흉기를 가지고 누구를 찔러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욕심.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게 한 세대, 두 세대만의 사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형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사형시키면 다 없앨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은 뭐 틈만 나면 사형에 뭐 음식물 잘못하면 사형, 또 누구 속이면 사형. 거기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 사형 아니면 뭐 징역? 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사형 받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참 반가워하고 중국 같은 곳에 살아야 돼. 거기서 죄인들을 다 죽여주니까 얼마나 깨끗할까. 그래서 사실 또 중국에 들어가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렇게 쉽게 죽이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또 다른 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죽어야만 했으면 너희는 이미 다 죽어야 했다. 그 모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좀 다르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죄가 생기기 그 이전의 욕심. 남들처럼 해야 되겠다는,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겠다는, 내 뜻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시작될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50년 만에 죄를 낳고 그게 100년 만에 사망을 낳을 것이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지금 살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욕심은 또다시 사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사망은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것을 위해 대신 죽으시지만 그러나 달라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바로 그랬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여행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아직 출발하기 전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늘 바울처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걸 원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목사님의 말보다, 권사님의 말보다, 장로님의 말보다, 집사님의 말보다, 어머니의 말보다, 아버지의 말보다, 동생의 말보다, 형제들의 말보다, 자녀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듣냐 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투자하면 할 수 있다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고, 그거 해도 괜찮다고, 날 보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괜찮다고, 그 말을 더 믿었지. 그 욕심을 자극하는 말, 아, 괜찮다는 그 말, 다 그렇게 산다는 그 말, 그 말을 더 믿었지. 바울의 말을 더 믿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어야만 산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찾아와도 알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저승사자가 온다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데, 지옥이 자기를 찾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도 못 봐요. 아마 뒤로 지옥을 들어가는 것 같아. 앞으로 지옥을 들어가면 내가 이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라도 좀 해볼 텐데, 이건 내가 살아왔던 삶은 참 아름다웠구나, 자기 뒤에 뭘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언제 깨달을까요? 들어가서 불길이 자기의 온 영혼을 살릴 때 그때야 깨닫겠죠. 그제서야 깨닫겠죠. 내 어리석음의 극치가. 그냥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게 보입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보입니까? 아, 뒤로 들어가는데 편안해 보이죠. 편안히 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욕심을 버리고 봐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붙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 속에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방금 전에 보았던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시달렸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먹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던,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쌓아가지고 왔던 그 밀, 그걸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식량, 자기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그 자기의 소유물들을 자기 손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이게 당연할까요? 왜 밀을 바다에 버리는 게 당연할까요? 그 밀 아깝지 않아요? 밀만 버렸겠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구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그들이 그래야만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장신구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뭐 원했던 소품들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뭐 가재도구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혹 있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물 들어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불 타고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상황에서는 당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풍을 데리고 오고 배로 한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확 모으니까 그가 이젠 자기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아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딸이 극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큰 어려움에 쌓이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큰 낭패에 빠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체면 다 버리고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그 고집불통이던 예? 그분을 예? 그 말 안 듣던 그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육해 공의 그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일으키세요. IMF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유로 증시의 이 퇴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의 파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뺏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손해도 안 나고 욕심도 버리지 않고 그저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소유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그건 사실 구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혹 그런 능력을 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몸을 잃고 때로는 마음을 잃고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친지를 잃고 때로는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러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쓸까? 때로는 광풍을 통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왜 문제를 통해,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도 이걸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위해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 3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요백에서 자식과 재산과 종과 소유물을 빼앗아 가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 두 배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잃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물이 올 때 도망갑니까? 왜 불이 날 때 도망갑니까? 왜 거기 두고 있는 것들을 왜 그냥 다 내버려 둡니까? 걱정 마세요. 다 보험에 들어있어요. 다 보험되어 있어요.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다 보험 처리가 돼요. 그러니 생명을 잃지는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는가?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불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도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뭐 보통의 삶에서 천국을 더 가고 싶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 당근으로 우리를 채찍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그 속에서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나머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소품, 너희의 밀, 너희의 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출항 전에는 하나도 먹히지 않았죠. 그게 배가 그저 천천히 가고 있을 때에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 나흘 동안 시달리고 시달리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너희를 위하는 구원의 음식이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뱃사람들의 마음이 그 선장의 마음이 그 선주의 마음이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당신 주는 거 절대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같이 기도하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손을 모으고 주님 살려주세요.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먹으십시오. 아 그것을 먹어요. 그걸 먹어요. 그 음식을 기도하고 주는 그 음식을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 할 때는 그렇게 안 먹더니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도망가더니 이걸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 상태가 될 때 이제 먹읍시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할 때 이게 막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실 수 있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지금은 그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됩니다.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도 기다리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먹으라 할 때 것을 먹습니다. 안심하고 거부감 없이 이게 내 생명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배가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내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구나. 그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버리는 것이죠. 이게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편안한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쾌락 같은 거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배가 불러요. 말씀으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밀을 받아 버리게 되고 이제 밀을 받아 버림으로써 구원 얻기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유혹도 막으시고 마침내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지막 유혹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이것을 경험한 분들에게 의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경험한 분들에겐 그것을 경험해도 그 구원을 경험해도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는가? 라는 건 좀 낙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얘기가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만났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살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더 오도가도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항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제 거의 가면 돼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에 향하여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해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구원이에요.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걸린 것.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배가 걸렸습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이 뭔가에 걸린 거예요. 암초에 걸렸든지 뭐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항만을 눈에 보면서 배가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군사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 했던 것.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서 바람도 풍랑도 그리고 그 생사의 고비도 이겨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죽게 생겼어요? 군사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사실 그들 중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그냥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를 후상하는 군사와 그리고 배의 선원들이 탁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군사들이 죽이자. 왜냐하면 여기서 헤엄쳐 건너가게 하면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탈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출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볼 바엔 차라리 죽여버려. 그렇게 믿었던 교회에서 혹은 그렇게 다녔던 신앙생활에서 실족당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사기를 당한다는 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난 교회 안 다녀. 전국도 지역도 다 의미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위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앞서가던 인도자가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순장이었는데 그분은 나를 지도하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나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분이 악하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꽉 잡혔어요. 그래서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앞에는 붙어있고 뒤에는 막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애초에 구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죄수를 다 죽이자. 그럼 누가 죽겠어요? 죄수를 다 죽이자 하면 바울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니까. 그 말을 했던 바울이. 함께 나누었던 바울이. 그리고 또 사람들을 격려했던 그 바울이. 기도해 주었던 바울이. 너희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으로 움직여주셨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너희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생각해보면 그래서 실족할 수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라졌을 때 장로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장로님 사라졌을 때 집사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사라졌는데 옆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같은 새신자인데 나를 붙잡아줘요. 딱 싫어졌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요. 그가 마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 다 살려야 된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아들이라도 나를 붙잡아줘요. 딸이라도 나를 붙잡아줘요. 멀리 있던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상륙하여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결국 선한 결과를 주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견뎌 그만둔다는 말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여러분이 못 견뎌 여러분이 견디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을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도 나를 도와줘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쌍해 보여서 돈을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쌍해 보여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이 울면서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욕심을 더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소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이해는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능력은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삼아 그 능력을 기억 그 능력을 깨닫고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견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또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애초에 구원을 생각할 수 없었고 또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애초에 생명을 바라볼 수 없었사오나 이제 깨닫게 하시오니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리고 주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471장입니다. 471장.